우리 사랑하는 세운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순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순금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과시켜 가면서 그를 99.999%의 순금 인생으로, 순금 믿음으로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순금이 아니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이요, 불순물이 좀 있는 금은요, 변한답니다. 그리고 녹이 슬어요. 우리 14K, 24K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순금이 아니거든요. 값이 어때요? 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딱 볼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니 순금 인생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욥에 대하여서 관찰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어느 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야, 네가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냐?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응? 가 잘 봐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 욥은 세상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요 사탄이 턱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아, 욥이 저렇게 뭐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오? 하나님이 뭔가 형통케 했으니까 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기지. 저기 하나님이 한번 저 복 안 줘보세요. 그리고 저 소유물을 다 가져가 보세요. 아마 욥도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간 조금 열받으셔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응? 욥을 한번 쳐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이제 욥을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쳐서 빼앗아가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를 싹 죽여버리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참 혹독한 시험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지 그가 신앙 고백을 탁 하는데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요 겉옷을 쫙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려요. 근데 머리를 밀 때는 이럴 때 밀어야 돼요. 이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물이 하나님이 싹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소용없구만. 에이, 그러면서 떠날랍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욥처럼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거죠. 이야, 마귀가 저 문 바깥으로 지금 쏙 나가네. 그런 이런 순금 인생, 순금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요.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순금 인생이 누구냐, 순금 믿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도 못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 가져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끝났죠. 끝난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뭐 만사형통한다고도 많은, 와보니까 별것도 없고 뭐,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고. 순금 인생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그러면, 아, 아직도 내가 순금 인생이 덜 됐어. 그 응답 받는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응답이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해. 당연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것은 필연적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를 허락한 거야. 필연성.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당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막연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건 나에게 당연하게 오는 거야. 꼭 필요해 나에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그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욥의 인생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진 재산 다 날라갔어요. 10명의 자녀가 싹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건강도 나중에는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팍 조롱을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단련하는 시간표가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단련되는 시간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욥기서 23장 10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픔, 시련,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주면은요 얼마나 답답해요. 옆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 연단,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고요. 우리 안에 순금이 아닌 뭔가 금은 금인데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섞인 그런 인생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순물을 우리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도구가 시험, 시련, 문제, 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요. 저를 제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거든요. 염려하는 거, 예?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강해, 예?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좀 남에게 뭐 시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저에게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게 잘 안 빠지거든.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는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어려운 시험, 시련입니다. 왜? 이런 것을 딱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딱 건드리면 정신이 들거든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게 축복이고요. 내가 순금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 역감사를 해버려요. 선불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이 지연시킬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응답이 잘 안 되죠. 안 될 때는. 왜 그래요? 응답 이걸 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가? 지금 너무나 힘드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이야. 기쁘게 여기라. 이야,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기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나를 하나님이 단단하게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돌솥 같은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 뭔지만 참지도 못하고 팍 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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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비 같은 신앙, 돌솥 같은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시간표임을 꼭 명심을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지요. 자, 그럼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게 딱 되어지면은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데, 순금되는 시간표가 딱 와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잘 알죠. 하루아침에 열 자녀가 죽었다.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야. 응? 안 다닐 거야. 하루아침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싹 가져버렸어. 완전 부도. 부도나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네? 몸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팍팍팍팍 긁었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몸도 망가졌지. 마누라도 좀 옆에서 위로라도 해줘야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로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삼촌이 말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가까이 있는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 좀 잘해주세요. 말 잘해야 돼. 왜?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저도요, 목사인데 누가 저에게 이쁜 말 해주고, 힘내는 말 해주고, 예? 막, 저에게 막, 예? 이, 막,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많이 해주면요, 저도 그냥 기뻐요. 힘나요. 아, 살맛나요. 그런데요, 자꾸 목사님에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힘 빠져. 힘 빠져.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집안에서도요, 서로서로요 힘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 격려하고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괜찮아, 잘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아이고 당신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 힘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한 혹독한 시련 앞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가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순금이 딱 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순금이 되는 시간표.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본문 하반절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순금같이. 저 구로 이쪽으로 쭉 구로 역 근방 가면은요, 양쪽에 제가 자주 지나가던 자리입니다. 공부상과 막 대장간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딱 보면은요, 칼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 낫을 만든다거나 연장을 만드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장쟁이가요 불에다가 뒀다가 막 꺼내 가지고 막 이 망치 두들겨요. 막 원하는 대로 만들고 또 불에다 담궜다. 밝게 달구면 또 때려. 막 얻어맞는 겁니다. 이게. 얻어맞고. 그러다가 물에다 또 집어넣고. 저도 예전에 그걸 해봤거든요. 왜냐? 조만한 이 칼을 가지고 제가 조각을 해봤는데요. 조각할 때 그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냐.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런 조각이, 이런 돌 같은 것을 조각을 못해요. 칼이 무뎌져가지고. 그러면 그 칼을 돌보다도 강하게 하는 것을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 불을 딱 태워요. 불을 빨갛게 달궜다가 물속에다 집어내. 또 달궜다가 물속에다 집어내. 그렇게 몇 번 딱 하면은요, 요 쇠가요 날카로워지고 탄탄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해요. 그러면 돌도 깎여요. 돌도 깎여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멋지게 써보려고 단련하는 시간표를 하나의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지나게 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인물,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큰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욥처럼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신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내 자식들. 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참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그렇지,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친구들. 부인도 그렇지만 친구들도요. 야, 네가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 잘 섬기다고 했는데 너 죄가 많구만? 죄가 많아, 너.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말 잘해야 돼. 막 누가 막 어려움이 왔다. 아휴, 속으로 마음속에. 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 아이, 네가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큰 그릇은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만 말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됩니다. 복음성가에 가서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가시나무새. 참 이 가시나무새 이 복음성가 이 찬양은 가사가 그리고 곡도 참 너무 감미로워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불러봤어요. 가시나무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따 들어보세요. 여기 가사가 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네? 오직 나.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로 막 가득 차가지고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영적 문제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 들어왔는데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한쪽 구석에 쉴 곳이 없디야. 구석에 가서 계시고 내가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헛된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편안할 날이 없디야. 이 가사가 참 그렇잖아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이거죠. 주님이 쉴 자리를 내가 다 빼앗아 버렸어. 다 빼앗아. 내가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찼다는 거죠. 예? 고집, 욕심, 쾌락, 그렇죠? 여러 가지 막 동기들, 예? 여러 가지 막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빼내야 돼. 빼내야 돼.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나를 보니까 진짜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대. 숲. 숲과 같대.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 주님이 쉴 곳이 없어.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순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용광로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를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은 순금되어 나오니까 두 가지 용광로, 말씀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해. 그래야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되어져 가지고 보여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말씀의 신호등을 켜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왜냐? 우리의 것은 우리는 틀려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용광도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에? 저도요. 말씀을 조금 말씀과 조금 멀어지려고 하면은 내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나오는 거야. 내 거 있잖아요. 내 거 어릴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우리 가정 가문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 부모가 한 말들, 가정의 그 모든,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 그것으로 그것이 톡톡 튀어나오면서 그게 맞는 양 또 삽니다. 맞는 양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요. 아니요. 나는 틀립니다. 내 것은 주장할 이유도 없고 나는 틀려요. 내 인생. 틀린다니까요. 그런데 틀린데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용광로 속에다 우리 자신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활동을 하면서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 책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활동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어떤 때 막 읽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막 하면서 나를 치유해요. 말씀이. 말씀이 활자가 아니야. 말씀 활자가 막 움직여. 이야, 이 말씀이 메시지 말고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막 꿈틀꿈틀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있잖아요. 이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옛날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들 많이 봤거든요. 예? 무술 영화 요즘 안 나오더만. 예? 무술 영화 본데요. 거기서 보면요. 검을 검이 앞에만 있다가 나중에는 양쪽에 날이 선 그런 검을 딱 가지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착착착착. 이야, 여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예리하냐.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대. 예리해요. 말씀이 너무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을 예리한 그 칼로 다 도려냅니다. 예리.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 어떤 때는요, 예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로 꽉 부딪히면은요, 예배 드리다가 치유되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치유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지금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수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고 있다니까요. 수술해요. 혼과 영과 혼, 정신, 영, 우리의 영혼, 관절, 관절이 있죠. 관절 여러분 아픈데 관절, 골수, 골수에 들어있는 물, 골수, 찔러, 쪼갠데, 쪼갤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참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은 것처럼 낱낱이 우리 모든 것들이 드러난대요.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늘 묵상하고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너무나도 희미하게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오늘 또 일주일 동안 내가 붙들고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응답받을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집중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모노래 집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집중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운동하면서 거기에 가서 가르치든지 내가 말씀 운동하는 곳에 참여하든지 계속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게 용감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와 안 드리는 거 또 다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좀 따분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이 그게 바로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라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순금 인생 되는 지름길,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훈련과 또한 본부에서 하는 훈련과 그런 훈련 속으로 계속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벌써 보세요. 토요일 날이면요 4강의를 합니다. 산업선교, 전도하,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4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뭐 합니까? 그거 RUTC 방송 들으면요. 4강의를 하잖아요. 그 말씀, 4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벌써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응? 아, 잘못된 것을 내가 선택했구나.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이 오잖아요. 왜? 우리 것은 틀리다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건 틀려. 내가 뭐, 나는 이런 틀립니다. 꼭 자기가 맞는 것 같이 말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광로를 통과했다니까요. 말씀의 용광로와 성령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금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말씀을 그가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욥기서 23장 13절에 가서 봐도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용광로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를 처음에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주실 거야. 요한은 옛날이 못하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언약 잡고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라는 수단을 썼어요.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 이 말이지. 중요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이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만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전도 땅끝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 그거 니네들 힘으로 안 된 거야. 안 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도하고 여기 있어.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기도를 10일 동안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응답이 그대로 오잖아요. 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탁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가 그 고백했다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까? 안 변해. 그런다고 그 속에 쪄들어 있는 그 불순물이 빠져나왔냐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다음에 23절,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되어버려요. 사탄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 말이야.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 속에 사단에게 걸려서 속은 거예요. 예? 아직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인생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팀사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쫙 나타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서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이때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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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변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변합니까? 그가 마가다락방에 와서 돌아와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말이에요. 얼굴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뻘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위하여서 전에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법정에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전에 같으면 떡이나 주고 뭐 먹을 거이나 주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나버렸어.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해버렸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앉으며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그리고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업도 제대로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직장생활도 제대로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도 제대로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부부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육신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힘이 와요. 그렇지 않고요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금 인생에 대한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왜 사람이 힘들까? 살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요. 살아있으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시체가요, 시체가 죽어 있는 시체는요 꼬집어도 팔을 틀어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 죽어서 그래. 그런데 덜 죽었어. 막 팔을 꺾고 막 입 벌려가지고 막 여기다 뭐 집어넣고 그러면 아프다고 하고 싶어서 막 이러게 죽으면 문제가 없어. 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고 막 뭐가 사람과 막 싸우고 막 긴장관계를 형성 왜 그래요? 살아서 그래. 바울이 그걸 깨달아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내 주장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 입장, 내 생각. 그러면 그 인생 참 불편해질 겁니다. 왜? 죽어버리면 괜찮아. 어느 공동체에서 죽어버리면 돼, 내가.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순금 인생, 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욥처럼 단련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역으로 감사하게 하옵시며 순금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금 인생으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영광로 속으로 성령의 영광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